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7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그 지리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시내 강야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로 시내 강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강야 유랑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36장까지로 모압 평지 체류 기간을 다룹니다. 모압 평지 체류 기간에 속한 민수기 26장에서 30장은 강야 생활을 거의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장은 12지파의 인구를 두 번째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시내 강야에서 한 인구조사가 전투에 임할 장정을 중심으로 한 병적 조사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성격으로 주로 분배의 당사자인 지파 내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27장에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청혼과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문제가 다뤄집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끊어지고 상속받을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억울함을 청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슬로브와 딸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여성에게도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시대를 열게 됩니다. 28장에서 2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번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신년 제사, 대속제일, 장막절 제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만에 토착화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섣불리 예배를 드리면 가나안 종교에 동화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민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30장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29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문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보통 서원제라는 제사를 동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민수기 29장의 마지막 말씀과 30장의 서두는 서원제와 서원으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의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사이에는 서원이라는 공통어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9장 39절에서 절기에 대한 제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따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을 때 서원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30장 2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원제와 서원이 29장의 마지막과 30장의 서두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나 서원을 이행할 때 대체로 서원제와 함께 드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흔히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위기가 다 지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신이 했던 소원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유혹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0장의 1절과 2절에서는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서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도 형벌을 받지 않고 서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네 가지의 경우로 소개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9절 말씀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이 서원 규정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민수기 29장 40절에서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말하였지만 30장 1절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만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 희하에 있는 각 가정에 충분히 이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2절에서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원어는 이씨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특정한 그 성으로 구별되는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남자를 지칭하는 이 씨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남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은 3절부터 언급될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남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서원에 관한 일반적이며 핵심적인 규례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서원이라고 번역된 목적어 네데르는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혹은 자원제와 같이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 서원은 조건적인 것으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제때로 본인의 다급한 어떤 필요나 위급한 상황에 서원을 하곤 합니다. 즉 서원은 다급한 필요나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은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제 3학년이 지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었는데 어느 말씀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밤새워 홀로 교회에 남아서 강대상 앞에서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지만 앞으로 뭐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었지만 그때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자세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달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의 차이점은 조건을 걸거나 걸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한 약속과 선언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서원 중에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늘 자식이 없는 심적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도 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자 자신의 서원을 남편 엘가나에게 말하였고 엘가나는 이 서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답하면서 아내의 서원에 동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림으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승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룬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으며 민수기 30장에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서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후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서원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입단을 맨 처음 맞이한 자는 바로 그의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입단은 괴로웠지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기에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입다의 서원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인신제사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다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입다는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원리에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만일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그 서원은 저절로 무효가 됩니다.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딸은 정말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에 대해 명백하게 금지를 시켜놨기에 그 소원은 다른 방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삶의 자리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남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서원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을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나이인 20살이 되어야 성년으로 여겼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이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도 아이들의 서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절에 깨뜨리지 말고의 원어를 직역해 보면 그의 말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이나 서약을 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그 말의 신뢰성을 깨뜨려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일이며 서원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원자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원할 때 내걸었던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처음 서원했을 때와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한 약속에 대해 성실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진실하고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짓 없이 진실하고 성실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타산적인 생각으로만 거짓된 말들을 하며 표리부동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이 서운한 경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딸의 서운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처음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이나 결심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서원이나 결심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지만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호와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은 스스로 서원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됨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4절 하반절에서 행할 것이요와 지킬 것이니라로 각각 번역된 동사들의 원형은 모두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쿰은 유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맹세한 소원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녀의 모든 서원들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서약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서원이나 서약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므로 서원이나 서약한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고 지켜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집가지 않은 딸이 본인의 소원과 아버지의 허락으로 서원이나 서약이 결정되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허락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막다, 좌절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만약 그가 막는다면으로 직역할 수 있는 본문은 서원하려는 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순히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녀의 아버지가 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적극적이며 강력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5절 말씀은 아버지에게 딸의 소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거부권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전인 여자의 소원에 대해 그녀의 아버지가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는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는 당연히 행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6절에서 8절 말씀은 젊은 여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당시 여성은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로 가게 됩니다. 만일 그녀와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에 했었던 그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만일 소원이나 결심을 한 여자가 가부 혹은 이혼한 여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부가 되거나 이혼한 여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녀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녀의 소원이 그녀의 아들이나 아버지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소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 서원을 한 경우에 적용할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들은 후 즉각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듣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확증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듣고 얼마 후에 마음을 바꾼다면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그 죄를 가져가야 합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의 말에 침묵으로 이미 동의한 것이므로 나중에 아내에게 서원을 깨뜨리도록 강제할 경우에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는 표현은 아내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남편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남편이 그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평소에 아내의 말을 흘려 듣지 말고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16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앞이나 뒤에 나오는 항목을 언급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는이라는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어성경을 보면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서 이것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남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관련한 서원 규례, 여자의 소원과 관련한 아버지가 지켜야 할 규례, 기혼 여자의 소원과 관련해 남편이 지켜야 할 규례 등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독자적인 서원을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여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의 중심의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서원은 가장인 아버지 또는 남편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여성의 서원에는 남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든 서원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들로 남편과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서원에 아버지나 남편의 역할을 첨부해 놓은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소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은 아내나 남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그 집안이 함께 져야 할 책임입니다. 딸이나 아버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서원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서원과 관련된 말씀에서 가정의 가장은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가장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나 아내가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도록 허락했다면 그 서원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가장이 단지 가족들의 생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도덕적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오면 자신의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 안에서 육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도덕적 문제도 함께 책임져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수고라는 말은 단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육체적인 수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고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영적, 도덕적 노력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집안이 가장이 경제활동을 이유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리더십의 역할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 가정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또한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졌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영적, 도덕적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게 되며 그의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가장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은 가정의 생계만을 책임지고 아내가 집안일과 자녀들 교육을 책임지면 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분명히 흘러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영적,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장이 먼저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이 식사할 때 함께 기도하거나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기대하고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지금의 아버지들을 단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여긴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족들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가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어떤 가족 구성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가족들의 영적 생활을 주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민수기 30장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사람들에게 하듯 책임없이 남발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서원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서 가족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소원, 갓 결혼한 여인의 소원, 결혼한 여자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소원을 이행할 때 아버지와 남편처럼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족들 안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나 갈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소원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자발적인 믿음의 서약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꺼이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많은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서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합리화 속에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들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들이 경제활동으로 분주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